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훈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철통 같은 우방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캄보디아의 국제가적 여건에 맞는 발전 경로 모색을 확고히 지지하며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훈 총리는 양국의 철통 같은 우회 관계를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난달 취임 뒤 첫 공식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훈 총리는 특히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시 주석이 제시한 국제 개발, 안보, 문명 3대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잠비아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선언했으며 시 주석은 히칠레마 대통령에게 기간시설, 농업, 광업,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 및 개발도상 국가가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제질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시 주석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잠비아와 캄보디아의 대외 부채 중 30에서 40%가량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시 주석의 1대1로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5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4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18대와 함정 14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훙6 전략폭격기 2대, 젠10과 젠16 전투기 각각 4대, 윈9 전자전기 1대, 포함 총 13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남서쪽 방향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및 해상 전력의 타이완 인근 대거 출현은 지난 11일부터 닷새째 계속되고 있으며 14일에는 전투기 30여 대를 포함한 총 64대의 항공기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최신의 전투기 제조 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이 무레에 도착해 미하일 덱테리오프 하바롭스크 주지사 등과 함께 유리 가가린 전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과 수 35 그리고 신형 민항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 35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이 공장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무로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찰을 마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구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14일 바이든 씨를 불법 약물 사용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 및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층은 바이든 씨가 2018년 10월 권총을 구입하면서 총기 구매 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약물 사용 이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씨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수사가 끝난 뒤 6주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다고 했던 기소를 검찰은 오늘 예상대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부적절하고 당파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특검층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스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의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escalation and DPRK Russia defense and political cooperation.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민간인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상당의 F-35 스텔스 전투기 25대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 가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하며 북러 간 군사협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한 두 나라는 15일 서울에서 제4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 뒤 낸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escalation and DPRK Russia defense and political cooperation.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미한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진 한국외교부 1차관도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엄중한 위반이라며 미한은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 차관 대행, 한국에선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EDSCG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 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에 감사하다며 양국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수석대표 4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천안함 46 용사를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인 콤소몰스크 나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유리 가가린 공장은 수호이 27과 수호이 30, 수호이 33 등 옛 소련제 전투기와 2000년대 개발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 등과 함께 민간 항공기도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전투기와 여객기 조립 공정을 지켜보고 수호이 35 시험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만트로프 장관은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우리의 선도적인 항공기 생산 시설을 보여줬다며 항공기 제작과 다른 산업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취약한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22 한국 국방배스에 따르면 북한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 등 810여 대를 보유해 410여 대의 한국보다 수적으로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미그-15, 미그-17을 비롯해 1953년 초도 비행한 미그-19, 1959년 생산 개시한 미그-21, 1967년 첫 비행한 미그-23 등 노후화된 군용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나마 첫 비행 연도가 1977년인 4세대 전투기 미그-29가 북한의 최신 전투기로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보유 중인 노후화된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자체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가동률 떨어진 것이고 기존의 전투기들 부품을 뜯어가지고 한 대를 겨우 유지하게 벅차는 게 북한의 모습이니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부품 공급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형 전투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완제품 전투기를 북한에 지금 당장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무기 거래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수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군사기술 협력은 아주 민감한 협력 범주에 속한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이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3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틀 내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유엔 제재 틀 안에서의 군사협력이라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의 다양한 군사협력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러시아의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무기 협력이라든가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고위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푸틴이 여차하면은 북한을 한번 방문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강화된 두 나라 관계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북러 정상 간 1대1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과 범위는 북한이 러시아에 줄 게 전쟁 중이어서 다급히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 정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을 받겠지만 러시아에 북한은 일시적 협력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뛰어난 성능의 재래식 무기들은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소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군수품 거래를 지원한 러시아인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등 150여 대상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파벨 파블로비치 셰블리는 러시아 국적의 1989년생 남성으로 바그너 그룹에 소속돼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선적에 관여했습니다. 셰블리는 러시아 경제의 국방과 관련 물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7월 20일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군수품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발레리 예브게니 예비치 체칼로프와 림령혁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적의 림령혁은 사망한 바그너 그룹 전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돕거나 지원했으며 러시아 연방정부로의 군수품 선적을 알선해온 혐의로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외에도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8월에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제조업체와 금융기관, 기술기업을 비롯해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한 데 관여한 핀란드와 튀르키예 등 제3국 기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의 제재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표적으로 삼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야만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빼앗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과 러시아와의 친밀함으로 이익을 얻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미국인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이들 제재 대상자들의 재산과 이로부터 파생된 이익은 동결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민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한일 훈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추가적인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푸틴과 러시아가 계속 고립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합의문은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분명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어떤 나라도 갈등을 연장할 뿐 아니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관리 그리고 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살해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매우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inue to be more isolated as the war progresses in Ukraine. And so what we're seeing right now is Russia.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종류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자기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러 간 군사훈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한일 훈련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t speak to what their intention is behind the joint military exercise in terms of a message to us.
싱 부대변인은 북러 군사훈련 가능성 제기가 미한훈련에 대한 견제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것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미한일 3국의 공동훈련을 어떻게도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일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후련도 우리의 관계를 억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선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you've never seen a stronger alliance right now between ROC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싱 부대변인은 지금처럼 미한일 동맹이 강력한 적은 없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본 것과 같이 3국 정상은 상호 방어와 국민 안보를 위한 매우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15일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지는 기다림은 고통의 과정이라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 중국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간 불순한 동맹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맥콜 위원장은 13일 VOA에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한 건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 편에 서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한 이런 무기 판매 제안에 중국이 연계됐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며 양국 간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셈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에선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장인 더그 램본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고 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공화당의 램본 의원은 13일 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주가 경쟁 영역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손잡고 인공위성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이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선 우주에서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14일 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푸틴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며 이 살인적인 독재자들은 새로운 악의 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이언스트 상원 의원도 13일 X, 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와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 때문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자들이 미국에 맞서 더 공모하기 전에 백악관의 강력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진행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얻든 그 혜택을 노리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러 연대 강화 기조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나 우크라이나 타이완 지원 등 북중러 3국을 실제로 아프게 할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북중러 연대 속에서 미한 양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중국이 조심스럽게 3국 연대 합류를 저울질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량한 파트너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14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국과 영내 동맹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같은 이른바 불량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제재 조치와 영내 안보를 위한 미한일 협력 강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중러 3국의 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f all, their collaboration is very much helping each other because our sanctions are in great.
이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고 콜로라도 대학과 노스다코타 대학 총장을 지낸 케네디 소장은 북중러 협력의 가속화는 3국 간 무역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제재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제재 강화나 동맹 간 협력 증진 같은 추상적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핀포인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you've seen steps by South Korea to become more of a global player and not just
케네디 소장은 한국이 지역적 차원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실질적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우방이 매우 환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전에 적극 대응을 자제해온 한국의 외교적 선의를 먼저 무시한 러시아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실효적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케네스 웨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을 돕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Russia-North Korea summit turns into a Russia-North Korea deep partnership that works on weapons development, that works much more deeply on invading sectors.
허드슨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로 지명되기도 했던 웨인스타인 석좌는 현 단계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 지원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 회피와 무기 개발 협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한다면 그 단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이 지금보다 더 가시화되거나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등의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한 양국 모두에서 팽배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케일라 오타 윌슨센터 한국사 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북한과 협력한다는 우려가 더 커진다면 그것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어떻게 불을 붙이고 진전시키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If China is a space that is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and there's concern, I really do wonder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나 미한 양국의 관련 공동 노력에 대한 논의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내에서 군사적 갈등이나 북중러 연합훈련이 있을 경우 앞으로 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크 케네디 소장도 미국은 영내 핵 확산 문제가 지역 전체에 도미노처럼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미한 양국이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수준의 확장 억제 강화 방침에 만족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영내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북중러 3국의 밀착과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실질적 대응 조치에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emphasize we're not the first movers here. We're the responders to a growing
케네디 소장은 더욱 커지는 북중러 협력과 공세에 맞서 미한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케네스 웨인스타인 석좌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중러 연대에 합류하는 상황을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은 대중관계에서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somehow Xi Jinping would throw caution to the wind and go all in on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에 대해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국제 제재를 받는 북러와 그렇지 않은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도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케일라우타 선임연구원은 미국 내에서도 타이완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인지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다면서 중국과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야 하는 한국 역시 이 점에서 타이완 지지 카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then there would also be the risk of a two-front engagement. And that's been something that they want to be careful to avoid if
오타 선임연구원은 타이완 해협 상황과 북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매우 큰 위험과 우려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한일과 북중러 진영이 교전 상황에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북중러 연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미한일 3국이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국은 영내에서 확전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영내 전략 자산 전개나 미한 연합 군사훈련 실시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북한에게 실제 위협이 되지 않으며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른 군사적 대응 확대에 대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rying to incrementally add support to South Korea.
케일라우타 선임연구원도 북한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력을 시연하는 것은 영내 전체의 안보 위협 증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는 항상 이면이 있으며 그것을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미한일 3국이 협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15일 인천항에서 열린 전승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인 작전이자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상당의 F-35 스텔스 전투기 25대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전투기 판매가 한국의 방어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3일 F-35 스텔스 전투기의 잠재적 한국 판매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같은 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구매 요청에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예비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50억 6천만 달러입니다. 앞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전투기를 20대가량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협력국은 이번에 제한된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매가 한국의 영내 공격을 억제할 신뢰할 만한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운용 항공기 재고를 늘리고 공대공, 공대지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어 신규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전투기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과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20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상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동안 국가와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그 외의 중요한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업적인 관계를 심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의 방문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정상은 지난달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포함해 3국 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송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로 들어온 북한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지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노동력 착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한 뷰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국내외 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게 북한 노동자, 학생, 관광객을 인신매매 지표로 가려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유엔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지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다양한 징후와 행위에 대한 식별 기준을 말합니다. 국무부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며 강제노동에 장시간 동원되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북한 국적자는 12,954명이며 이 가운데 9,571명이 유학 목적으로 비자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거듭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러시아 내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와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노 수행단에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가 포함됐고 연해주 주지사가 건설 분야 협력을 거론한 걸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노동자들을 추가 송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내 한 소식통은 13일 비웨이에 하버롭스크 등 극동 지역에 계속 아파트 등 건설과 사회 재반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러시아도 북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처럼 임금이 저렴하고 공사 기일을 맞추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면서 현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차출됐고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힘든 일을 기피해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BC 방송도 13일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권의 상당한 현금 공급원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도 많은 청년이 전쟁에 징집돼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지원할 큰 구멍이 생겨 이런 거래는 크렘린궁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가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노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단호한 국제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핵실험 준비 동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보유량 확대와 관련된 북한의 무책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보고서에 언급했듯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농축시설의 계속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고 폐기물 저장탱크 노출과 관련한 새로운 건설과 활동 징후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전개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의 성명은 보편적인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또한 새로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7번째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새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이자 영내와 세계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역내 협력국,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한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면서 이 선언이 미한 동맹의 힘과 역내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는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왔고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관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공개한 최신형 호위함이 실제로는 30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던 중고 호위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철에 가까운 군함을 사들여 작동 여부가 불분명한 스텔스 기능과 각종 무기를 탑재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호위함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비함 661호로 소개된 이 신형 호위함은 화살 2형으로 추정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가 77m에 달하는 압록급 호위함으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듯 선박 옆면이 아랫부분과 일체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런 특징을 근거로 북한이 최신형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B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게시된 661호의 정보를 살펴본 결과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군함을 들여와 개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661호는 1992년 12월 크라스니 빔펠함으로 국제사회에 처음 등록됐으며 한 달 뒤인 1993년 1월부터는 헤트만 베이다 비슈네 배치기함으로 운용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 이름과 선적이 각각 661호와 북한으로 등록됐고 이때부터 등록 소유주도 북한 해군으로 등재됐습니다. GISIS 자료에는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IMO 번호를 토대로 한 선박의 이름과 선적 국가, 소유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는 모두 선적 국가가 IMO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게시됩니다. 결국 661호의 등록 정보를 IMO에 제공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의미인데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661호의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국제기구에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안보 문제 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최초 크리바급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헤트만 베이다 비슈네 배치기함 혹은 크라스니 빈펠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군함은 건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2023년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이런 내용을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보유하던 군함을 구매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BOA가 GI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선박이 최근 공개된 661호로 재탄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하면 1990년대 초 우크라이나 해군이 만들고 이후 러시아로 소유권이 넘어간 크리바급 함정을 북한이 2000년대 초에 들여와 약 20년 만인 올해 최신형 호위함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북한이 건조된 지 30년 넘은 구형 군함을 재활용했다는 건 해군 함정을 건조할 만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이 소형 경비정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North Korea certainly had some experience making patrol boats, but they're really very different from this kind.
북한은 소형 경비정을 만든 경험이 있겠지만 이번에 발견된 군함은 소형 경비정보단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호위함 크기의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전력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무기고에 보관된 탄약이 제대로 무기로 전달되는지 등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지식과 기술이 없는 북한은 수십 년 된 낡은 선박을 들여와 개조한 뒤 이를 최신형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새 호위함의 출처가 러시아로 확인되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이 장갑차와 탱크, 군함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6년엔 결의 2705를 채택해 거래 금지 대상 품목의 폭을 소형 무기와 경무기 그리고 관련 물자로 크게 늘렸습니다. 뷰어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200명에 가까운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 19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식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선수들은 축구와 육상, 레슬링, 역도, 사격, 복싱, 수영 등 18개의 종목에 출전합니다. 선수단은 남자 선수 79명, 여자 선수 1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종목별로는 남녀팀에 각각 22명씩 등록한 축구가 가장 많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제 스포츠 대회 참여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며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출전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가 지난해 말 기한 만료로 징계가 해제됐습니다. 앞서 IOC는 지난 7월 BOA에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203개 적격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이들 국가는 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해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에서 화물 트럭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북중 무역이 3년여 만에 재개된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호위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사진에선 이곳 중심부에 놓인 대형 하얀색 물체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최근까지 한산했던 이곳에 새로운 물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신의주 항발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사실상 한 대의 차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 차례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곳을 가득 채운 장면이 포착됐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는 다시 한산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변화가 포착된 건 이달 7일입니다. 7일 야적장 남서쪽 부근에서는 종류를 알 수 없는 대형 물체가 발견된 데 이어 12일엔 길이가 30m에 달하는 긴 형태의 물체가 야적장 중심부에 자리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트럭 여러 대의 조합이거나 컨테이너 덤이라면 육로를 이용한 북중무역이 3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육로무역이 재개된다면 앞으로 북중 간 물동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두 나라 무역액은 매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두 나라의 무역총액은 10억 5,578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기록한 무역액 10억 2,771만 달러를 6개월 만에 넘긴 것입니다. 과거 두 나라 무역의 상당 부분이 국경지대 육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육로 통행이 재개될 경우 양국의 무역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 가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그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은 최저 20도, 최고 27도, 안주 최저 20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흐린 가운데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28도, 단계에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희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청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선봉 흐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는 21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함흥은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장진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0도. 태산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는 최저 21도, 최고 27도, 개성 최저 21도,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 19도, 최고 24도, 평강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훈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철통 같은 우방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캄보디아의 국가적 여건에 맞는 발전 경로 모색을 확고히 지지하며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훈 총리는 양국의 철통 같은 우호 관계를 지속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난달 취임 뒤 첫 공식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훈 총리는 특히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시 주석이 제시한 국제개발, 안보, 문명 3대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잠비아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선언했으며 시 주석은 히칠레마 대통령에게 기간시설, 농업, 광업,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이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제질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 주석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잠비아와 캄보디아의 대외 부채 중 30에서 40%가량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시 주석의 1대1로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구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어제 14일 바이든 씨를 불법 약물 사용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 및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은 바이든 씨가 2018년 10월 권총을 구입하면서 총기 구매 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약물 사용 이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씨는 변호사의 성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수사가 끝난 뒤 6주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다고 했던 기소를 검찰은 오늘 예상대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부적절하고 당파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특검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신의 전투기 제조 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하바롭스크주 콤스몰스크나 아무르에 도착해 미하일 데크티아루프 하바롭스크 주지사 등과 함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위 57과 수-35 그리고 신형 민항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35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이 공장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차를 마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러시아는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 주장이 완벽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위반한 적 없고 앞으로도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